예수님 시대에 주님이 원하셨던 참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은 경건한 삶이셨을 것입니다. 경건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들을 보시기보다는 외식하는 자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역시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된 믿음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일컬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식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연극하는 자들이 무대에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연기하는 자가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무대 위에서 연극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연극하는 자가 자기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자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인하여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식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중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겉모습과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과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삶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외식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외식으로 되어지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외식으로 되어지는 것을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식적인 신앙.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버릴 때 옵니다. 말씀의 권위를 저버릴 때 외식적인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멀리서부터 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 예수를 시험하라고. 예수를 걸림돌을 걸려서 시험해보라. 그래서 죽일 기회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하러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옛날 성경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유대 사회의 그런 나이가 좀 연로한 그런 장로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랍비였어요.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선생 랍비를 가르쳐서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범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 랍비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예수님 시대 이전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어떤 율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서부터 이 랍비들이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에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말씀했는데,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사적인 해석을 거기다 첨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규례와 명령을 거기다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어떤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방대한 양의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자기들의 해석을 넣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미해서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오늘 이 유전이라는 거, 이 전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다 자기의 생각, 전통, 규례, 적용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전통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범하고 있어요? 손을 씻었다고 범한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 지금 음식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을 보니까 장로들이 가르쳐준 그런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해줬던 이 전통이나 유전들을 완전히 다 폐하버리고 다 범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3절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반면에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냐면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왜 너희의 전통으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상하게 다시 반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그런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망가뜨리느냐 범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전통을 범하게 되면 망가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이 만든 전통, 유전들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인간이 만든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죄를 짓는 그런 우를 지금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고 폐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까? 지적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공경하지 않고 지금 자기 부모에게 어떤 섬기느라고 공경하느라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함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더 드리거나 섬기지 않아도 된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으니까 공경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하고 헌물도 드렸으니까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못해도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서 전통을 받아서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결국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은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헌금으로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결 의례 의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보다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전통 이것에 더 우위를 둔 신앙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런 외식적 신앙이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 아닌 어떤 인간의 전통을 더 위에 두고 더 생각할 때 외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외식이 어떤 것인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외식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과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장로들이 전해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범하느냐, 손도 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느냐, 정결 의식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를 때 말씀보다 인간이 전해준 그 전통이나 생각 위에 신앙을 올려놨을 때 결국 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인간의 생각, 경험, 전통 이곳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두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외식은 헛된 경배를 만들게 합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배가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경배라 이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헛된 경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 경건인지 모르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헛된 경배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헛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달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알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다 헛된 경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헛된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서의 말을 끄집어옵니다. 언급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존경하되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또 이중적인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십니다.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은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입술과 마음이라는 거에 뭘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 입술과 마음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은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은 이 입술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종교적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참 신앙이 아닌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 뭐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진정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참된 경배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 이 내면에서 갖는 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전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적게나 많게나 이중적인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나는 전혀 없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좁혀야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당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다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중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 속에서 우리들만이 아는 그 마음이 주님은 일치하시길 원해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입술의 고백이나 입술의 모습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나만의 모습, 홀로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되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외식으로 치닫는 이유가 이 어떤 이중적인 모습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왜 이런 외식적이고 왜 이렇게 이중적인 게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장로들이 전해준, 랍비들이 말해줬던 어떤 전통, 유전 이런 것들로 말씀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준 전통, 해석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말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 자기 선조들 때서부터 받아왔던 그런 어떤 전통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말씀을 인간의 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가 사적인 해석을 넣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계명이고 인간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랍비들의 전승, 랍비들의 전통이고 랍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선조의 랍비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유명한 랍비 선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만 랍비가 가르쳤던 것을 가르칩니다. 랍비가 해석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야에 서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외식이 없어지고 그래야지 참신앙이 갖고 그래야지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결과는 참담합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 신앙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되이 경배하는 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벌써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 때부터 엇나갔다는,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서부터 우상 숭배할 때도 다 잘못됐죠. 그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자꾸만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꿔치기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지금 자꾸만 말씀을 자꾸만 인간의 말로 바꿔치기를 해요.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교훈을 주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말로만 전달되어지니까,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결국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폐하고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생각을 말씀의 권위에 더 올려놓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말씀의 계명까지 만들어놓고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거, 티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는 게 바로 여기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인간의 계명으로 치닫게 될 때 헛된 경배를 하게 됩니다. 헛된 경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때만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적인 예배에서 바르지 못한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참된 예배, 참신앙, 참경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필사하고 쓰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 중요도도 바로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전력 투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이요 참 신앙으로 되어지는 결과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결론을 짓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외식으로 말미암아, 외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된 정결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외식적인 신앙은 참된 정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결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결한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떡을 먹을 때 좀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까? 이 율법에서도 없는 얘기를 잠깐 얘기해요.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까? 사람이 정결해지지 못합니까? 정결 의식을 거치고 뭐 손을 씻고 이런 걸 해야만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행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크리스천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헌금생활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게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어떤 보여주는 의식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기뻐하시는 정결된 그런 예배자가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게 아시냐, 입에서 나오고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진정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 모르니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16절에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러분들 악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악한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정결 의식을 뭐 그걸 못했다고 손을 못 씻었다 뭐 그런 의식 이런 거 못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어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손만 씻고 어떤 리추얼 같은 거 어떤 행위를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도를 쌓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고 더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여기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는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한테는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더러운 마음, 정결되지 못한 이런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패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부패하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잘못된 이 마음의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애통해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애통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자기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이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애통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면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토이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세리가 멀리 서서 뭐라고 하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람들이 세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저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 같은 인간, 동족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인간 손가락질합니다. 잘못된 인간이라고,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높아졌을까요?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간음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를 짓습니다. 도둑질과 거짓증과 음란과 이러한 죄, 회방되는 이런 모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진정 그 내면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마음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헛된 경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 할 때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애통해 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타협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정결한 삶이 정결한 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신앙을 가지고 외식이 아니라 참신앙, 참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솔직해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속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 애통해 할 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위로, 변치 않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이런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처해져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드러내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주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해진다고, 나 이런 죄 졌다고, 뭐 이런 거 좀 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을 외식에서부터 참 신앙으로, 참 경건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 경건과 참 믿음을 소유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